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잠정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하면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드리고 났더니 이제 한 분이 아니 그 천년왕국에 부활하지 않은 그런 몸을 갖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 속에 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잃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냐 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이들 중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양민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영존하는 왕국을 상속해라.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도 절대 구원 잃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가 맨 끝에 마귀와 연합하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for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15장 17에서 21절에 이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거제 헌물을 들었어요. 거제 헌물. 예. 이 거제 헌물을 드릴 때 빵 반죽을 이렇게 만들면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납작한 이런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거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요제가 있고 거제가.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들어서 올리는 이걸 거제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요제 헌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근데 빵 반죽에서 나오는 처음 걸 가지고 요렇게 납작한 케이크,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그게 거룩한 게 되거든요. 그게 거룩하게 된다 하는 얘기는 빵 반죽 전체가 거룩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유명한 올리브나무 그 이야기로 17절에서 24절 거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무가 나오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뿌리에서 나오게 된 그 열매도 거룩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열매 그렇죠? 거제 헌물 드린 거.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뭐냐. 그게 11장 28절에 가서 보세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기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분리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워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 이게 분리가 돼서 이게 거룩하니까 이 줄기를 타고 나온 맨 끝에 이런 열매들도 이 열매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자 뿌리가 있어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돼서 올라갑니다. 그 가지가 많이 생겼는데 얼마가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일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졌다. 자, 나무에는 뿌리와 함께 반드시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잘려나갔다. 여기 원래 가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야생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재배하는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그 올리브나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장소예요. 에베소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그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다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복의 장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주의 장소지 복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 이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 야생가지들이 하나님이 재배하는 그런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나무의 이 뿌리가 가져다 주는 그 기름짐,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복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금 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올리브나무의 그 뿌리가 제공하는 그 기름짐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영을 믿음을 통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가지들은 대부분 다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간 이유가 20절에 가서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시작은 다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닮지 않는 그와 같은 가지가 되면서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면서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가지들 향해 자랑하지 말라.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서 이 뿌리에서 기름짐이 나오는 거지. 너희가 잘해서 이러한 그러한 기름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돌아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위치에 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돕는 위치에 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 이방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접붙여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자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절 옳도다.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근데 뭐라 그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 그렇죠?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어때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복은 원래 에서에게 준 건데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걸 차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왕국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왕국을 줬어요? 사울에게 줬는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멸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복이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중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싫다 그러고 불신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잘못으로 인해 공백이 생겨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 우리가 내가 뭘 잘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예, 물론 믿기 때문에 거기 된 건 맞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천에서 런던까지 가는 건 그냥 점프해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구원의 배가 오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슬며시 거기 가서 탄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너희가 결코 잊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유대인들 믿지 않아도 도와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라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지금 여기 1948년째 땅에 돌아올 때까지 지저스 킬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 해갖고 천주교의 뭐 이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루터 이거 한 사람들 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나치 시절에는 거의 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예. 그러면 잘려나가고 접붙여진 그 원인이 뭐냐? 행위예요?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는 불신, 믿지 않은 거고 하나는 믿은 거다.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본다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이 뭐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믿지 않았고 그거 차이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예, 조심해라.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래 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버리는데 원래 가지가 아닌 거고 접붙여진 거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 받았다가 또 예,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긴 지금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이야기하는 거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다루고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도 오고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다 믿지 않고 이방인들만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냐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이 구절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자르면 구원받았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조금 이따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또 잘려나가리라. 이거 하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엄하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예, 불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받는 그 자리, 그 올리브 나무, 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떼어내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믿는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예,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거하면 영어로 continue예요. continue. 계속 꾸준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임한다는 거, 지금 복 임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하심은 그러면 예, 영원토록 지속이 되냐? 23절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요. 이거 컨티뉴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려나갔지만 나중에 그들이 믿는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붙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을 갖고 와서 누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잘라낸다 그랬는데, 예. 그럼 뭐라고 이제 설명하셔야 돼? 이건 그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다루던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이 지금은 주로 이방인들을 다루시느냐, 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만 상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제는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만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상관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 경영 방법이 왜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이스라엘과 복의 자리로 접붙여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일은 이 구절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영원히 그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오늘 아침 말씀에도 있듯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어떤 생명? 잠정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6장 37절 또 읽어볼게요. 6장 37절 거기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개개인에 대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잘려나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징계는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제가 저 강해서를 꼭 가서 읽어보라고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인인데 악행을 행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사생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행을 행해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죄를 목사나 누가 졌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그러면 난 사생아인가 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사생아인 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죄를 또 짓는 거고 이게 악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영이 딱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다 하지라도 벌써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나님에게 탁 임하면 아이쿠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요. 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돌아섭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잘라내서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도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27장 누가복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24절에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카이사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데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는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건 너는 카이사르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는 살아남는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배가 어디에 이제 좌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쭉 넘어가서 25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31절에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 닻을 내린 척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 이들 다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셨죠? 예, 근데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뭐예요? 다 여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약속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경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안전보장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믿음의 배로 보장이 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읽었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보내요? 경고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보내십니다. 어떤 경고가 있냐?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리하시리라.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지키시면서 이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너무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여도 배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배 밖으로는 안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 안에서 죽이지 이 구원의 배 안에서 죽여요, 하나님이. 배 밖으로 바다에다 풍덩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배 안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배 안에서 살아남아야지. 아, 이왕이면 배 안에서 살아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좋지. 이왕 구원 받았어도. 맞습니까? 저는 그냥 배 안에서 죽으면 영광입니다. 이러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그렇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배 안에서 죽이세요. 구원은 받게 해주시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의 표현을 받으면 어때요? 겨우 불을 통해서 겨우 구원받는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끈끈하게 우리를 잡고 있느냐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하나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를 잘 생각하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런 걸 빼앗아가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죽는다 해도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구원의 배 안에서 죽는 거지 배 밖으로 하나님이 던지는 일은 없다. 알겠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한 다음에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지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살아나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와 같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만드시고 자기들의 옛 땅,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1948년 5월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야, 2500년을 떠돌던 그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저 땅에 돌아갈 수가 있어? 그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미래가 있다. 유대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는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본래의 그 가지, 그 뿌리에 거기에 올라온 거기다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나무, 즉 복받는 그 장소에 이들이 접붙여질 수가 있다. 야생가지들도 붙이는데 원래 가지에 하나님이 붙이는 건 식은죽 먹기 아니냐. 지금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은죽 먹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접붙이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접은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원래대로 하면 보통 접붙이는 건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이렇게 있을 때니까, 돌감람나무, 나쁜 야생 올리브나무가 있을 때 그거를 딱 치고 뿌리만 남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여기 좋은 거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게,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접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하고 반대로 돼 있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뿌리와 여기 나오는 요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잘라내고 야생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니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접붙이는 거는 나쁜 거가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딱 잘라갖고 여기다가 좋은 걸 가져다가 딱 쪼매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딱 붙어갖고 이제부터 좋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접붙이는 것도 알지 못해 이거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접붙이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본성에 역행하며. 본성.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24절에 거기 가서 보시면 영어로 뭐라? Contrary to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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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에서 행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접붙이는 방법은 야생나무 그 뿌리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이는 건데 하나님은 본래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역행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자연계의 나무가 접붙여지는 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실질적인 무슨 열매 맺히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성의 역행하며라는 그 말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모르고 적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접붙이는 그런 방식을 해서 진짜 무슨 열매를 맺힌 이게 아니라 이 뿌리가 중요해서 이 뿌리에 붙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성의 역행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복의 장소에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 이런 뿌리가 있는 이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뿌리에서 기름짐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복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이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본성의 역행하며라는 그런 말은 자연적인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 contrary to nature, nature는 아시죠? 자연계. 우리말은 지금 본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자연계,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신심 부탁한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고 나머지 다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성경에 나오는 미스테리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이 신비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눈 머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그게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 신비란 단어 가서 다 찾아보시면 사람이 그 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는 과거에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전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일,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사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누굴 한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한다.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알려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 신비를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과거에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다. 그래서 이 현 시대는 언디와 어디 차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이 생겨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마쳐져요? 교회가 다 휴거를 받아서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그때까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는 이 신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대부분이 눈머는 일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덮고 있으니까 눈이 멀어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개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개개인이 지금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개개인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개개인에 대한 눈머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 전체가 눈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눈머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분에 눈머는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신비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유대인들의 눈먼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다. 둘째, 이 눈먼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거다.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충만함이 나오죠. 그들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5절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러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함,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하게 차서 그 수가 완전히 차서 예수님의 신부가 요거까지입니다 하고 테이프를 딱 끊으면 그 순간에 휴고가 돼서, 그렇죠? 교회는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때요?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은 끝난 거예요. 교회로서는 끝난 거예요. 환란기 성도들은 남아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제 무슨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7년 동안 이 환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이 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날부터. 언제 끝나요? 휴거 때. 그건 아셔야 돼. 이거 들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언제 시작이 돼요? 오순절 날. 끝은 언제 끝나요? 예, 휴거가 될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려. 여기 가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하고 이방인들의 때는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가 꽉 차는 거고 수가. 이방인들의 때는 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잘 들으셔야 돼. 이방인들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떠나서 언제 떠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뭐가 나요?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나오면서 로마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는 이방인들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된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핍절하게 만드는 7년 환란기 끝까지가 그게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때. 아시겠죠? 예, 그때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부터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될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7년 환란기 맨 끝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6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니까 이방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만 구원받아요? 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예, 23장 3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 가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받아들일 때, 예,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는 목숨 내거는 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7년 환란기 끝이에요. 얘기해요. 7년 환란기 끝.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끝이에요. 환란기 끝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여기 온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15절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말씀드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가 일어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해야 되고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게 되고 그날이 겨울이 되면 어려워지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이런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이게 다 끝이 나고 나니까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때가 있다는 거. 그게 언제예요? 7년 환란기 맨 끝.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 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시온에서 구출자 메시아가 나오는데 누구를 구출하려고 그래요? 야곱.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알겠죠? 그들을 구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맨 끝에 이 이스라엘 구속자 메시아가 와서 이들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그 일이 생기는 그때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거를 제발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구출자 이런 내용은 이사야서 59장 20절 63장 1절에서 6절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거기 그들을 향한 내 언약 내 언약이 이런 언약이 어디에 기록 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강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또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31장 31절. 31장 3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34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한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이 7년 환란기 맨 끝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유대인들 그 조상이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근데 복음으로 인해 너희와는 원수된 자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아예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아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이건 부인 못한다는 거. 왜 그래요?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개혁성경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는데 완전 오역입니다. 하나님 무슨 후회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후회하면 그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원토록 내 씨에게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이면 지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9절 예, 이제 말씀드렸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바라 로마 사람들, 니들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지내다가 복음이 선포가 돼서 이제 믿지 않냐. 그거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불신 가운데 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32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믿지 않는데 거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죠? 예,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6천년 지금 이 계획을 두고 지금 왕국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걸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4장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째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도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그걸 간직하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진짜 뭐 해서 얻은 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From him. From에요. From. 예,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했는데 이건 through him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Through라는 건 통과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통로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로 돌아간다 할 땐 to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광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그걸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이요. 맨 마지막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이 돌려져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교회로 옮겨갔는가를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는 하나님의 그 길을 너희가 어찌할 수 있겠냐. 그렇죠? 다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애틋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 이방인들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짐 그걸 너희가 먹는 거지 너희가 뿌리가 아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로마서 이제 11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